매기 성경 강의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사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지난 시간에 13장 이제 삼손의 등장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삼손의 등장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많이 준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삼손 같은 경우는 실패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 실패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 1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이제 13장 끝부분이 되겠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 머리를 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좋은 그 영적인 표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삼손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도 그렇고 삼손 그러면 그냥 근육이 우람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가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셌던 걸까요? 삼손이 비록 그 팔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나 그 능력이 팔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등에 지고 운반했지만 그 힘이 등에 있지 않았다고요. 또 비록 머리를 깎았을 때 힘이 약해졌지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삼손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깎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상징이었으니까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머리카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그 머리카락이 잘라졌을 때 삼손 위에 임하지 않고 뭐 머리카락이 길 때 임하고 이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삼손이 그의 서원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의 육체의 어떤 표징이 상징이 그를 삼손답게 만들고 나시린답게 만들고 장사답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를 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요. 몸을 단련하기 전의 모습은 항상 메마르고 연약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마친 뒤에 커다란 근육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초콜릿 복근 뭐 그래가지고 그 뭐 젊은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그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근육이 잘 발달한 그런 근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근육이 말이죠 잘 발달한 커다란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아마 가장 나약하고 겁쟁이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삼손이 왜소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란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삼손은 기다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수께끼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는 개구장이 소년처럼 장난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여인들에게 번번이 속잖아요. 그는 성경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그는 또 아주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앞 치마자락에 매여 있는 매어 달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 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는 마치 물과 같이 연약했어요. 삼손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죠. 그들은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삼손을 보고 놀랄 뿐이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고 소심한 사람이 그토록 무서운 힘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몰라가지고 여인을 통해서 알아내게 했던 것 아니에요? 어디서 네 힘이 나오느냐. 거기에 오직 하나의 설명, 곧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사람이 임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일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삼손이 그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죠.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랬어요. 아니 저는 삼손이 보문과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너 왜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는 줄 아니? 너는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받으며 자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잘 자랐을 거라고 봐요. 네?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왜 아직 네? 왜 그 직접 그 여인에게 가서 나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왜 그녀의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당시에는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삼손은 왜 손수 그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 그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주선해 주어야만 이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14장 3절로 4절 가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해야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의 결혼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의 기회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출발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랬어요. 사자가 뭐 당연히 소리 지르죠. 우리는 나시린이 포도원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이제 삼손이 그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나누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포도원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포도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멀리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6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내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함께 딤나를 만나러 가던 도중 삼손은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위급한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여행 중에 삼손은 그 사자가 시체, 그 사자의 시체에서 그 벌떼가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삼손은 그 꿀을 퍼서 그 꿀의 일부를 이제 부모에게 드렸는데 어디서 났는지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체 손을 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시리는 또 여기에서도 또 법을 위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사기서 14장 삼손에 대한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사자를 마치 맨손으로 염소색이 찌듯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앉으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돗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도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당연히 풀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건 삼손만이 아는 건데 그건 뭐 삼손만이 경험한 것인데 어쨌건 말이죠. 삼손이 결혼 그 잔치를 베푼 것은 풍습에 따른 것이었었고요. 그 잔치는 신부집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초대된 그런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수수께끼는 그 오락의 한 형태였고 삼손이 그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시한 겁니다. 삼손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데 얼마 준 거죠? 7일 동안의 여유를 주었던 거죠. 그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삼손이 30벌의 겉옷과 또 그러니까 속옷, 이제 배옷 이런 것들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맞추지 못하면 삼손에게 되레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삼손이 죽인 사자와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에 대하여 알지 않고서는 그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되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참 재밌네요. 그렇죠? 브리스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이제 부추겨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아버지 집과 함께 이제 불사르겠다고 그 청년들이 위협을 하니까 이 여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이잖아요. 7일 동안 남편 앞에서 그렇게 울어대니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계속적으로 울어대는 여자는 참으로 어찌 보면은 참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죠. 남자 입장에서. 마침내 삼손은 아내에게 항복하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은 멋진 비유로 상대를 비판하는데도 능숙했다고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는지 알아내고 삼손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말 아닌가요? 너희가 나의 아내로 그 답을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뭐 어림도 없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아스글론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 아스글론 남쪽으로 남쪽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줄 30벌의 겉옷을 얻기 위해서 30명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 여기서 유의해 보아야 되겠죠. 삼손은 수수께끼의 비밀을 누설한 아내에게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20절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러므로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잔치에 참석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그 아내를 또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주었더니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 하니 이랬어요. 이제 삼손이 이제 화가 가라앉은 후에 그 아내를 방문해서 염소새끼를 이제 선물로 주려 이제 아주 이제 예전 그런 방식들이죠. 이걸 뭐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전 방식으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삼손의 장인이 더 이상 그 너의 아내를 줄 수 없다. 그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친한 친구에게 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 네 원한다면 그 여동생을 취해라. 그 여동생이 더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과 단과 아직 베이지 못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르는지라 그랬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당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 꼬리를 서로 묶고 그 사이에 회를 달아서 횃불을 단 거겠죠. 여우를 그 밭 사이로 몰아대니까 뭐 사방에 불이 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불량 소년, 예? 불량 청년이 저지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삼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그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좇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판 출판사에서 제약공동체 카타콤의 순교자 마셀루스의 간증서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